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루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대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대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게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간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압살롬 반란이 끝난 이후에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행했던 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사건이 나왔고 오늘이 세 번째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첫 번째 사건은 시므이를 용서했던 사건이죠. 시므이가 다윗이 도망갈 때에 굉장히 악하게 했었는데 그 시므이를 용서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므비보셋을 용서한 그런 사건입니다. 관련해서는 시바를 용서한 것이기도 하죠. 다윗에게 큰 은혜를 받았지만 다윗과 함께 도피기를 오르지 않았던 그런 므비보셋을 다윗이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인데 오늘 내용은 바르실레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다윗이 발라 때문에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할 때에 그때 벌어진 사건도 세 가지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들을 보면 시므이가 악하게 했던 것, 시바가 나왔던 것, 그리고 지금 나오는 바르실레가 선대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들 세 가지를 그대로 다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르실레가 어떻게 행동했었는지 사무엘하 17장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사실 바르실레 한 사람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요. 세 사람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등장했던 세 사람을 보면 첫 번째는 암몬족 속에 속해 있었던 나아스의 아들 소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길, 세 번째가 바로 지금 나온 바르실레, 이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이 다윗이 요단을 건너서 마하나임 성에 도피처를 정했을 때에 그때 뭐 이것저것을 많이 갖고 왔죠. 침상, 대야, 질그릇 이런 사용할 수 있는 물품들이랑 그리고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뭐 이런 여러 가지 음식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다윗 일행을 돕고 섬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본문을 보면 3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루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르실레가 다윗이 돌아가는 길을 배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지껏 앞에 나왔던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편안히 먹고 지내고 있다가 다윗이 온다고 하니까 다윗을 마중 나간 겁니다. 그래서 요단가에 가서 돌아오는 다윗을 맞이하려고 했던 것이고 지금 이 바르실레는 마하나임에서도 다윗을 공개하고 섬기고 있다가 다윗을 잘 보내주기 위해서 배웅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여지껏 어찌 보면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가 보내는 그런 입장인 거죠. 특별히 이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아마 처음에 마하나임에 왔을 때도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물질적으로 다윗을 돕고 섬기는 일을 바르실레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바르실레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그때도 가만히 있어도 이미 나이가 80세나 먹었으니까 무슨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냥 다윗 편 들었다가 압살롬에게 찍히면 오히려 그게 더 나쁠 수도 있는데 바르실레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가만히 있지 않고 어찌 보면 자신의 가문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다 걸고 다윗을 돕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윗을 돌려보내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돌려보낼 때에 다윗과 이 바르실레 사이에 어떤 대화가 전개되었는가? 33절부터 37절까지 첫 번째 대화가 나와요. 33절에 보면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제안을 합니다. 같이 갑시다. 그러면 내가 당신을 예루살렘에서 잘 섬겨드리겠습니다. 내가 여지껏 도피 생활하는 동안 나를 이것저것 잘 돌봐주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셨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당신을 더 많은 것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여기 있는 마하나임이나 이쪽 지역도 다윗의 다스리는 이 영역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바르실레가 이쪽 지역에 살고 있어도 다윗으로부터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직접 모시고 가서 더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예요. 여지껏 했던 행동을 놓고 보면 다윗에게 원수로 대했던 사람들에게 용서하는 행동을 했죠.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을 놓고 보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마찬가지로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다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에게 악하게 하거나 누군가에게 원한을 드릴 만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서운하게 하거나 그런 행동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적에게는 대적 나름대로 그들을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고 다윗과 함께하던 자에게는 그 나름대로 또 은혜를 베풀고 그에게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다윗이 앞으로의 모든 문제를 수습하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가장 바탕이 되는 행동인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제 이게 다윗이 추구했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제안하니까 바르실레가 대답을 해요. 34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34절부터 내용을 잘 보시면 바르실레가 함께 가기 어렵다 거절을 하면서 이런저런 사정들을 이야기해요. 34절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제가 살 만큼 살고 나이가 많아서 올라가 봤자 다윗이 왕이 나를 섬겨주셔도 얼마 제가 같이 못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35절에 보면 다시 또 이야기해요.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이가 80이나 돼서 좋은 음식 먹어봤자 뭐 별로 차이도 모르겠고 얼마나 먹겠습니까? 좋은 음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뒤에 보면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또 왕이 더 좋은 노래하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즐길 수 있게 해줘도 나는 이제 잘 들리지도 않고 그거 잘 분간도 안 갑니다. 이렇게 세 번째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찌하여 종이 내 주 밖에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그리고 나 3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이러면서 저는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바르실레가 자기가 함께하지 못하는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1번 뭐 이거 해주시고 2번 저거 해주시고 3번 뭐 이런 여러 가지 베풀어 주셔도 제가 다 누리고 살기 어렵습니다. 나이도 많고요.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막상 맨 끝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37절 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여기 김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게 성인 김씨가 아니고요. 그냥 김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바르실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김함이 여기 있습니다.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그러니까 나는 가지 않지만 예루살렘에 가지 않지만 이 김함을 데리고 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처분 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왕이 하시고 싶은 대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여기 나오는 김함을 바르실레의 아들 중 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보면 바르실레가 굉장히 연륜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혜롭게 대답한 겁니다. 왕이 처분대로 해달라. 어떤 처분을 해야 될지 사실은 앞에서 다 얘기했어요. 내가 나이가 80이나 됐는데 살면 얼마나 삽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아들을 보내는 거죠. 내 아들은 좀 더 오래 살 테니까 나한테 짧게 은혜 갚지 말고 내 아들에게 오랫동안
혜택을 주십시오.
지금 그 얘기 한 거예요. 아들을 대신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또 나는 음식을 먹어봤자 좋은 거 나쁜 거 잘 모릅니다. 내 아들에게 좋은 음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뜻이죠. 이게 뭐 바보 천치가 아니면 다윗이 들으면서 다 아는 거예요. 나는 노래를 들어도 남자나 여자가 노래하는 게 별로 좋은지 나쁜지도 잘 분간 못합니다. 이 얘기 왜 한 거겠어요? 왕이 처분대로 해주십시오. 이 얘기는 내 아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에 내 아들을 잘 지켜주시고 혜택 주셔서 내 아들이 풍류가 있는 곳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바르실레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모든 것들을 당신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려요. 나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살아봤자 얼마 못 삽니다. 두 번째는 좋은 거 먹어도 잘 모릅니다. 풍류를 주셔도 잘 모릅니다. 굳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뭐 때문에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제가 제 아들을 대신 보낼 테니까 왕께서 알아서 처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본문이 안 나와서 그렇지 아마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뭐라고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겠습니까? 김함에게 좋은 음식을 먹게 하고 풍류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하고 김함이 죽을 때까지 신분을 보장해 주고 다윗 곁에 두었겠죠. 그래서 바르실레가 했던 행동을 놓고 보면 아까 앞부분에서 첫 번째로 살펴본 건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가입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은혜 베푼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르실레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바르실레는 자기 상황과 처지를 잘 알고 자기가 이제 무언가를 누릴 때가 아니라 정리해야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죠. 그리고 자식에게 자기가 받아야 할 은혜를 자식이 받게끔 물려주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결국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온전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자식이 복을 받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르실레가 보였던 그런 모습입니다. 참 이게 삶을 살다 보면 이게 어쩔 수 없어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을 때 혹은 믿음으로 살면 그 은혜를 받을 때에 어떠한가 항상 이 당사자의 문제는 당사자가 하는 것이죠. 당사자가 죄 지으면 당사자만 벌을 받는 게 마땅하지만 인간관계는 그렇지가 못한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자식도 함께 힘들죠.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면 자식도 복을 받을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성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을 못해서 그렇지 부모님이 물려준 빚을 갚느라 애쓰고 수고하며 사는 가정들이 여럿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아버지나 어머니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 당대는 혜택을 못 받지만 그러나 자식들이 또 은혜를 받는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가끔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신학교를 가서 보니까 저는 부모님이 목회를 하시거나 목회와 상관없는 그런 가정에서 생활을 했는데 아버지가 이 목회를 하셨다가 목회를 하시고 참 애쓰고 수고하셨는데 자식도 목회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아버지가 저렇게 애쓰고 목회를 하셨는데 자식은 잘 풀렸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참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교회 열심히 잘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뭐 그냥 제가 저희 부모님을 폄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뭐 우리 어머니는 뭐 요즘은 다르시지만 우리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평생 한 번도 새벽 기도를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가서 보니까 동기 전도사님, 동기 목사님들 중에 평생 아버지가 목회하면서 새벽마다 자식을 위해 기도했던 그런 가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분이 저보다 잘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아버지가 새벽마다 기도를 하셨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때들이 있거든요.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바르실레가 하는 걸 보면 바르실레가 자기 아들 김함에게 무엇을 물려주었는가 김함이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의롭게 살았는지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다윗을 좋아해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바르실레가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나이 80이나 되어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가는 이게 참 귀한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가 언제나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늘 이렇게 되기를 또 소망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의 유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내가 비록 지금은 당장 좀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만나도 내 자식들은 또 주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면 38절 왕이 대답합니다.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행하리라. 이게 다윗이 약속을 해줍니다. 네가 원하는 것, 또 너에게 유익될 것을 내가 너에겐 주지 못하지만 네 자녀에게 내가 반드시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기망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지껏 기망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놓고 오른쪽 길르앗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아마 거기서 태어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행동 때문에 결국 은혜를 받아서 다윗과 함께 개선장군처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아마 평생 예루살렘에서 권력을 가지고 살았겠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맨 끝 39절에 보면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가고요, 왕도 건너가고요,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러면서 세 번째 행동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지껏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세 가지 행동을 했어요. 첫 번째 심의 용서하고요. 두 번째 므비보셋과 시바 용서하고요. 세 번째 바르실레에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 사람은 다윗이 도피할 때에 다윗과 관련된 행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도피할 때 1번 시므이, 2번 시바, 3번 바르실레 등장했고 돌아갈 때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에 그걸로 끝난 줄 알고 악하게 행동했던 사람, 그래도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행동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행동을 하던 그 당시에는 각각 나름대로 그게 자기에게 유익할 거라 생각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해서 행동을 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생각하고 판단할 때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 여겼던 것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결국 다 판단을 받습니다.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죄지었던 사람은 당시에는 유익을 누린 것처럼 보였지만 속이 다 후련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죠. 다윗이 용서해주고 넘어갔지만 결국 나중에 훗날에는 시므이 또 시바 이런 사람 별로 좋지 못했거든요. 또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발버둥 쳤던 사람들, 바르실레 같은 사람들은 결국엔 또 은혜를 받습니다. 어려웠었지만, 힘들었었지만, 손해본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다윗이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 뭐 당연히 더 많이 기억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아 이게 나한테 지금 당장 유익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유익하니까 그걸 판단해서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결국 나에게 손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쳐다보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은 좀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으로 살고 교회를 섬기겠노라고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 쳐다보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면 나 자신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식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신앙을 또 그와 같은 소망을 늘 품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황 때문에 휘둘리거나 지금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에 이리저리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늘 올곧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랑, 늘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돌보는 사랑, 그래서 주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칭찬 듣는, 그래서 누가 봐도 참 복받아 합당하다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본문에 나온 바르실레처럼 지혜롭게 처신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본인도 자식도 다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항상 차고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르실레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때때로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주변의 상황을 눈치 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기 위하여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것이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돌아가는 길, 손해보는 길인 것처럼 보여도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삶을 풍성하고 윤택하게 해줄 것임을, 이와 같은 믿음의 결정들이 주님께 은혜받게 할 것임을 우리가 소망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임을 늘 고백하며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